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토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최근 추가로 4개 주도를 장악하면서 아프가니스탄 남부 전체를 직접 영향권에 두게 됐다고 AP통신이 13일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4개 주도 가운데 불과 하루 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헤랏과 칸다하르가 탈레반 수중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탈레반이 총 34개 주도를 장악하며 아프간 국토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또 탈레반이 수도 카불에서 불과 80km 떨어진 로가 지역에서 현재 정부군과 치열하게 교전을 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맹렬한 공격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피난민 수천 명이 수도 카불로 몰려든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 식량기구 WFP는 이들 피난민을 위한 식량 배급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며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 아동 NGO인 Save the Children은 이날 BBC에 아동 약 7만 2천 명이 지난 며칠 동안 카불에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군 철수가 시작된 이래 지난 한 달 동안 최소 천여 명의 아프간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이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13일 영국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미군 철수 결정이 탈레반의 최근 공세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월러스 장관은 또 탈레반 정권 복권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과격파를 양성하는 온실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월러스 장관은 탈레반의 실효 지배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내 영국민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영국군 500명을 파병하겠다고 12일 밝힌 바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오는 15일 한국 광복절을 맞이해 미국을 대표해 축하하는 성명을 13일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72여 년간 미얀 동맹이 인도 태평양과 그 너머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었다면서 미국은 21세기 가장 시급한 도전들을 한국과 함께 대처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국 동맹 관계가 철통 같다며 계속해서 양국 정부와 국민들이 보다 번영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앤드류 제임스 바 호주 캔버라 수도 준주 수석 장관은 13일 확진자가 없어질 때까지 캔버라는 계속해서 봉쇄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최소 6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자 호주 당국은 도시 전체를 전격 봉쇄했습니다. AP통신은 다국자들을 이용해 확진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최소 1,800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캔버라시에서는 지난해 7월 10일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학생 인구가 많은 플로리다주 브로워드 카운티에서 최근 교사 4명이 하루 간격으로 사망한 가운데 향후 학교 내 방역 지침을 둘러싼 공방이 심화하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일과 11일 사이 하루 간격으로 사망한 확진자는 정교사 3명, 조교 1명으로 이 중 3명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론 드샨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가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쓰도록 요구하는 학교 당국자들의 급여 지급을 동결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학생들 복귀를 앞두고 방역 지침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라고 BBC 방송은 전했습니다. 브로워드 카운티 내 약 27만 2천 명의 학생들은 다음 주부터 학교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누가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늦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 동안 자라고 가을이면 씨앗을 수확하는 해바라기. 이 해바라기 축제가 열리는 곳을 가보면요. 그 많은 해바라기의 커다란 꽃이 일제히 같은 쪽을 향하고 있는 장관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동쪽으로, 오후에는 서쪽으로 이 노란 꽃봉오리를 돌리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늘 동쪽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해바라기의 이 신비한 생체 리듬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해답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식물학자들의 연구로 과학저널 신식물학자에 실렸습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고개를 돌리는 이유는 햇빛을 더 많이 받아서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빛으로 꽃의 온도를 높여서 꽃가루를 뿜어내고요. 벌을 끌어들여서 수정시키고 그래서 더 많은 씨앗을 알차게 키우는 원리입니다. 열을 내는 히터를 서쪽에 두니까 꽃대가 또 서쪽으로 돌아가는 실험으로 해바라기의 움직임이 온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규명한 겁니다. 가장자리에 머리 모양이 큰 꽃받침을 했고요. 그 안에 수백 개, 수천 개의 꽃으로 이루어진 해바라기입니다. 이 스스로의 성장과 수정, 그리고 더 튼튼하고 알찬 씨앗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해의 기운을 쫓아가는 해바라기가 자연의 신비하고 놀라운 이치를 새삼 깨닫게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나일강 뉴욕의 물 저장 문제로 에티오피아와 주변국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시사상식 ABC 오늘의 뉴스 용어 나일강 분쟁이고요.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유엔의 기후변화와 관한 보고서로 경각심이 더 높아진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속 인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8월 14일 토요일 북한은 구름 많고요. 평안북도와 자강도, 함경남도 일부, 또 강원도 지역은 5에서 60mm 정도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또 평안도, 그리고 황해도 가끔 소나기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일요일도 구름 많은 가운데 비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겠고, 황해도는 일요일 오전부터 비가 그치고, 곳에 따라 맑은 하늘도 열리겠습니다. 삼지연의 아침 기온 점점 내려갑니다. 토요일 아침은 10도입니다. 장진과 김영권 등 양강도 지역은 15도 아래, 강원도와 함흥은 20도 안팎입니다. 황해도 지역은 20도 이상, 해주가 23도로 가장 높겠고요. 낮에는 비와 소나기가 내리지만 서쪽 지역 대부분은 30도 가까이입니다. 개성이 31도로 가장 높겠고, 동쪽은 김영권과 삼지연이 20도에서 21도, 원산 26도, 함흥 김책 27도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동해상 흐린 가운데 종일 가끔 비 내리겠고 서해는 구름 많고 먼바다 쪽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3m로 먼바다 쪽 그리고 오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아프가니스탄 무장조직 탈레반이 대대적인 공세를 이어가면서 주요 도시들이 속속 함락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은 자국민 대피를 위해서 단기간 병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군용기들이 두 달 만에 또다시 타이완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했습니다. IT 대통령 선거와 총선거가 11월로 연기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오늘도 아프가니스탄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칸다하르를 비롯해서 아프간 주요 도시들이 탈레반의 손에 더 넘어갔습니다. 탈레반은 13일 공식 성명을 내고 12일과 13일 사이에 5개의 주도를 더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어떤 곳들인가요?
네, 남북 칸다하르주의 주도인 칸다르시, 서부 헬만드주의 주도인 라슈카르가, 서부 헤라트주 주도인 헤라트, 그리고 북부 바드기스주의 주도인 칼라이나우, 그리고 전날에 장악한 가즈니주 주도인 가즈니시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주도는 모두 34곳인데요. 현재까지 탈레반이 14곳을 장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칸다하르주, 헤라트주, 익숙한 지명이네요.
네, 칸다하르주 주도인 칸다하르, 또 헤라트주 주도인 헤라트시는 수도 카불에 이어서 아프간 제2, 제3의 대도시들입니다. 특히 칸다하르시는 아프간 남부 경제의 중심지역인데요. 칸다하르, 헤라트, 라슈카르가 등 이 주요 도시들이 탈레반에 넘어가면서 이제 수도 카불은 더 안심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네, 탈레반에 함락된 곳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주민들의 이동이 거의 없고요. 현지 주민들은 마치 전쟁터 유령 도시 같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탈레반은 현지 정치인들 또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서 조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헤라트주의 경우 탈레반이 이스마일 칸 전 주지사와 측근들을 체포했다가 풀어줬는데요. 올해 70살의 칸 전 주지사는 친탈레반 매체에 공개된 영상에서 자신이 탈레반과 협력해왔다면서 구금된 동안에도 제대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탈레반은 이들 주요 도시들 외에도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의 고향인 동부의 이 로가르주, 폴레 알람 등 다른 군소 도시들도 포위하고 공세를 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별 저항 없이 탈레반에 투항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르주간주의 주지사는 영상을 통해서 부족 원로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이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탈레반에 저항하지 말라고 요청함에 따라서 탈레반에 줄을 넘겨줬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아프가니스탄 전체 영토로 보면요, 현재 탈레반이 어느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까?
탈레반이 아프간 전체 영토의 65% 이상을 장악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군사안보 전문 매체인 롱워 저널에 따르면 13일 현재 탈레반이 장악한 행정구역은 242곳, 교전 중인 곳이 100개 구역, 그리고 정부의 통제가 미치는 곳은 불과 65개 구역으로 이제 전세는 탈레반에 완전히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는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하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과 12일 통화하고 현지 정세를 논의했는데요.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가니 대통령에게 미국 정부는 사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걸 지지하고 미군을 도와준 아프간인들의 대피 작전을 더 서두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관 인력 감축을 위해서 병력을 단기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규모의 병력이 투입되는 건가요?
네, 3,000명 규모입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3개 대대 병력 3,000명을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3개 대대 모두 중동에 주둔 중인 중부사령부 소속으로 이 가운데 2개 대대는 해병대 그리고 1개 대대는 육군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미국 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 소속 보병 1개 여단도 쿠웨이트로 이동시킬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투입되는 병력이 전투 임무도 수행하는 겁니까?
네, 이날 브리핑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커비 대변인은 이번 임무는 민간이 이동 보호를 위한 것이고 일시적인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월 말까지 미군 철수 완료를 원하고 있고 당초 목표 시점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 말고도 병력 투입을 계획하는 나라도 있습니까?
네, 영국도 10일 약 600명의 병력을 파견해서 자국민 대피를 돕겠다고 발표했고요. 캐나다도 아프간 주재 캐나다 대사관 직원 대피를 위해서 특수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군용기들이 또다시 타이완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했다고요?
네, 중국 군용기 7대가 10일 오전에 사전 통보 없이 타이완 서남쪽의 방공식별 구역에 들어갔다고 타이완 공군이 발표했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간 건 두 달 만입니다.
네, 어떤 군용기인지 종류가 파악됐습니까?
네, 이번에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간 중국 군용기는 J-16 전투기 넉 대, Y-8 정찰기 한 대, Y-8 대잠기 한 대, 그리고 Y-8 전자신호 교란기 등 모두 7대였다고 타이완 공군이 밝혔습니다.
네, 이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게 어떤 나라의 영공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방공식별구역은 안보상 자국의 영공에 접근하는 비행체를 식별해서 군사상의 위협을 평가, 대응, 경고하기 위해서 설정한 임의의 선이고요. 개별 국가의 고유한 상공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 그러면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는 것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지만 그 나라 영공을 침범하지 않는 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경우에 해당 국가에 이를 사전 통보하는 게 국제적인 관행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은 전에도 이 사전 통보 없이 자주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두 달 전인 6월 15일에도 28대의 군용기를 동원해서 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J-16 전투기 14대, J-21 전투기 6대, H-6 폭격기 4대, 그리고 대잠수함 항공기와 조기 경보기 등을 총 출동시켰습니다.
네, 28대의 군용기가 한꺼번에 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간 건 근래 들어서 드문 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특히 미국과 타이완이 밀차 행보를 보일 때마다 무력 시위로 항의해 왔는데요. 당시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후에 주요 7개국 지도자들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내놓은 데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네, 자, 며칠 전에 미국하고 타이완 간의 협력회의가 있었다고요?
네, 지난 11일에 미국과 타이완이 해양 경찰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양국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이 협의체를 정리하기로 했는데요. 하루 뒤인 12일에 중국 군용기가 대거 두 달 만에 다시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친강 주미 중국 대사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만났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친강 주미 중국 대사가 부임 후 처음으로 12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회동했습니다. 친강 대사는 회담 후에 두 사람이 심도 있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양국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친강 대사가 셔먼 부장관에게 타이완 문제가 양국 간의 가장 중요하고 또 민감한 사안이며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미국에 제대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전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IT 대통령 선거, 총선거 다시 연기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프랑스 AFP 통신이 현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대선과 총선이 오는 11월로 연기됐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네, IT 선거가 원래는 언제 예정돼 있었습니까?
네, 애초에 9월이었는데요. 11월 7일로 미뤄졌습니다. 이번 11월 선거에서는 헌법 개정, 국민투표도 함께 치러집니다. 한편 IT선거관리당국은 내년 1월 23일에 대선과 총선 2차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IT는 대통령도 없고 의회가 또 없는 상태죠?
네, 맞습니다. 조근의 모이즈 대통령이 지난달 7일에 무장 대원들에게 암살되면서 지금까지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고요.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도 두 차례나 연기되면서 지금 IT는 의회도 없는 상태입니다.
네,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된 뒤에 총리가 새로 취임을 했죠?
네, 모이즈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에 지명했던 아이럴 앙리 총리가 지난 7월 20일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네,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되기 전에 IT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모이즈 대통령은 그간 의회 없이 통치하면서 전국이 불안정한데다가 최근에는 이 코로나 사태로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도 이 IT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나라라고 또 알려져 있고요.
네, 맞습니다. 오랜 기간 정치와 치안이 불안했고요. 특히 가난합니다. 지난 2010년에 발생한 지진으로 20만 명 이상 사망하고 또 사회 기반 시설이 대부분 파괴됐습니다.
네. 자, 모이즈 대통령 암살 사건의 배후는 밝혀졌습니까?
아닙니다. 이번 사건 배후나 정확한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IT 사법 당국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모두 44명이 체포됐는데요. IT 경찰 12명, 콜롬비아인 18명, 그리고 IT계 미국인 2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경호 책임자도 체포된 바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IT 경찰은 지난달에 이 전직 대법관 한 명이 이번 사건에 관여했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IT 사태에 미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 국무부는 IT 내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대선과 총선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에 IT 담당 특사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화이자와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부스터샷이 승인됐습니다. 우선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대상이지만 조만간 일반인들로 확대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백인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아시아계 대상 혐오 범죄가 9천 건이 넘었다는 보고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추가로 다시 맞는 접종하는 부스터샷, 이 승인이 나왔다고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이미 완료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한 번 더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12일 일부 백신의 추가 접종을 승인했는데요.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이 일단은 대상이 됐습니다. 면역 기능이 손상된 사람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중증을 얻을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라고 제닛 우드콕 FDA 국장 직무대행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네, 면역 기능이 손상된 사람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네, 주요 질병을 앓는 사람들입니다.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를 비롯해서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는 의학적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FDA가 명시했는데요. 그 밖의 집단에 관해서는 13일 진행되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암 환자들도 그 대상에 포함될 걸로 주요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추가 접종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결정은 면역 기능이 손상된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FDA가 설명했는데요. 일반인들은 1,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우드콕 국장 직무대행이 말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일부 백신이 추가 접종 승인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제품인가요?
네, 화이자와 모더나 제품입니다. 이 화이자와 모더나는 두 번 맞으면 접종이 완료되는 백신들인데요. 3차 접종을 이번에 진행하도록 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 밖에 존슨앤존슨 자회사인 얀센 제품도 접종 중인데요. 이 얀센 제품은 한 차례만으로 접종이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추가 접종 승인 대상에 얀센 제품이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네, 이 추가 접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까?
네, 2차 접종 6개월 뒤에 세 번째 접종을 실시하면 항체가 5배에서 10배까지 증가하는 걸 확인했다고 화이자 측이 지난달에 발표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접종 후에 항체가 줄어드는데 이걸 다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이 부스터샷이 한다는 얘기인데요. 기존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델타를 비롯한 변이에도 효율이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안전까지 확인했다고 화이자 측이 덧붙였는데요.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당국의 추가 접종 승인을 신청했던 겁니다.
네. 자, 면역 기능이 손상된 사람들로 규정이 된 추가 접종 대상자,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미국 전체 인구의 한 3% 정도 되는 걸로 주요 언론이 분석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로는 최소한 300만 명 정도에서 최대로는 한 900만 명 정도까지 추산이 되는데요. 다만 앞으로 이 추가 접종 대상을 넓혀나갈 필요성을 보건당국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반인들도 이 추가 접종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조만간 모든 사람에게 부스터샷이 요구될 거라고 백악관 최고의학고문을 맡고 있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이 이날 언론에 밝혔는데요. 추가 접종 실시 필요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일일 단위, 주간 단위, 또 월간 단위로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을 보면 추가 접종이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하다라는 게 결론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일반인에게 추가 접종할 준비가 돼 있고 최종 승인이 나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통계 짚어볼까요?
네, 13일 오전 CDC 웹사이트에 게시된 최신 통계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13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11일 집계된 수치인데요. 3차 확산으로 코로나 사태가 정점에 달했던 지난 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최근 이 델타 변이가 곳곳에서 퍼지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건데요.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뉴욕주 정부 등이 공무원과 군인 등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주요 대기업들도 백신 의무화 조치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데요. 재택근무를 끝내고 임직원들을 사무실로 불러들이려던 계획도 이 기업들이 잇따라 연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재택근무를 끝내려고 했던 걸 연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볼까요?
네, 이 대형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페이스북이 임직원들의 사무실 복귀 시점을 내년 1월로 연기한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근무자 전원, 그리고 해외 지사 근무자 일부에 이런 규칙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페이스북은 당초 10월까지 재택근무를 종료할 계획이었지만 석 달 더 미루는 겁니다. 또 다른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구글도 앞서 사무실 근무를 재개하는 시점을 연기한 바 있고요. 또 전자제품을 만드는 애플은 다음 달에 임직원들을 복귀시키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백인 인구가 감소했다면서요?
네,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사는 백인 인구가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12일 연방 센서스국이 공개한 2020 인구조사 자료에 나타난 상황인데요. 미국이 세워진 뒤에 백인 인구가 감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좀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2020 인구조사에서 자신을 백인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가장 많았는데요. 약 2억 43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진행한 2010 인구조사 때보다 8.6% 감소한 수치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히스패닉 또는 라티노, 그러니까 중남미계라고 답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약 6,210만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남미계의 비율은 2010 인구조사 때보다 23%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인구는 줄고 중남미 인구는 늘어난 거네요?
맞습니다. 그 밖에 흑인은 약 4,990만 명, 아시아계는 약 2,400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미국 원주민의 경우는 970만 명을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 두 가지 이상 다인종 배경을 가졌다고 답한 사람이 4,690만 명에 달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백인 인구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집단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백인이 줄어드는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소수계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이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45년쯤에는 이 중남미계와 흑인, 아시아계 등 소수계를 합한 숫자가 백인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인구 통계 전문가들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전체 인구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예, 약 3억 3,14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0 인구조사 이후 7.4% 증가했는데요. 인구조사를 처음 실시한 지난 1790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입니다. 이전 최저치는 1940년 인구조사에 반영된 1930년대 인구 증가율 7.3%였는데요. 1930년대는 미국과 전 세계의 경제가 크게 가라앉았던 대공황 시절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인종 집계 외에 지역별 통계도 파악됐죠?
네. 대도시로 인구가 쏠리는 현상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인구조사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내 10대 대도시의 거주자 수가 모두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가장 성장세가 큰 도시는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입니다. 2010 인구조사 때보다 11.2%나 주민이 늘었는데요.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뉴욕입니다. 뉴욕에는 현재 한 88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 밖에 이번 센서스 자료에서 눈여겨볼 부분 어떤 겁니까?
네, 정치 환경에 끼칠 영향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연방 단위 선거가 인구조사 결과를 근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상원의원은 주마다 동일하게 두 명씩이지만 하원의원 숫자는 각 주 인구에 따라 배분이 됩니다. 주마다 배정하는 대통령 선거인단 수에도 이 센서스 자료가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대통령 선거는 아직 3년이 더 넘게 남아있지만 연방 상하원은 내년에 11월 중간 선거에서 주도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내년 중간 선거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네, 연방 하원은 435석 전체를 새로 뽑고요. 하원은 전체 100석 중에 3분의 1인 34석을 선출합니다. 현재 상하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갖고 있는데요. 하원에서는 의석차가 8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5석만 뺏어오면 다수당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상원에서는 현재 50대 50 동수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한 석만 추가해도 다수당이 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내년 선거에서 의석수를 늘려서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중반 이후에 국정 동력을 강화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지난해 3월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이후에 아시아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 증오 범죄, 이른바 혐오 범죄가 총 9천 건 이상 발생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혐오 범죄 피해를 접수하는 단체인 Stop AAPI Hate, 이 아시아계 혐오를 멈춰라라는 단체가 12일 최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통계를 밝혔습니다.
네,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자세하게 좀 볼까요?
네, 작년 3월 19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이 단체에 접수된 아시아계 대상 혐오 범죄가 총 9,081건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작년에 일어났고요. 나머지 절반은 올해 신고가 접수된 건데요. 이 보고서는 특히 올해 4월과 6월 사이 신고 건수가 6,600여 건에서 9,000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올 4월 이후에 신고가 크게 늘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네, 팬데믹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서 대중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서 아시아계가 공격에 더 많이 노출된 결과라고 Stop AAPI Hate 측의 공동 설립자인 만주샤 쿨카니 대표가 AP통신에 밝혔습니다. 이 쿨카니 대표는 또 지난 3월에 있었던 이 조지아주 총격 사건도 이 신고 건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조지아주 총격 사건은 아시아계 희생자가 많았던 많이 발생한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3월 16일 이 백인 남성 로버트 에런 롱 씨가 이 조지아주 애틀란타 일대의 스파 세 곳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총 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한인 4명을 포함해 희생자 가운데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었습니다. 이 용의자인 롱 씨는 성행위 중독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 희생자들의 인종과 국적 등을 볼 때 혐오 범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아시아계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 전국적으로 벌어지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더 많은 아시아계 주민들이 자신이 당한 공격이나 괴롭힘을 더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외에도 피해자들이 이 Stop AAPI Hate라는 단체를 잘 몰랐거나 또는 신고를 미루면서 후반기에 신고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쿨카리니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네. 자, 아시아계가 어떤 괴롭힘을 받았는지 좀 자세하게 내용 들여다볼까요?
네, 언어적 괴롭힘이 한 64%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고요. 아시아계 주민들을 기피하는 행위가 16.5%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외상을 입히는 등의 피해가 크지만 이 증오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는데요. 또 신체적 폭행도 14% 가까이 됐고요. 직장이나 각종 서비스 시설에서의 차별에 해당하는 민권 침해도 11%에 달했습니다. 또 온라인상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한 경우도 8%가 넘었습니다.
네. 이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보면요. 상황에 그 상황을 동영상으로 담은 것들이 이제 공개가 돼서 아시아인이 길거리를 걷다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알려졌거든요.
맞습니다. 이 Stop AAPI Hate에 들어온 신고 대부분도 이 야외, 실외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공공도로에서 발생한 공격이 32% 가까이 됐고요. 또 사업체에서 발생한 경우도 30%가 조금 넘었습니다.
네, 성별이나 혹은 나이, 국적에 따른 차이도 있었습니까?
네, 노약자가 더 큰 피해를 보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여성이 전체 피해 신고의 63% 이상을 차지했고요. 17살 이하의 청소년이 전체 신고의 약 10%, 또 60세 이상 노인이 약 7%를 차지했습니다. 인종별로는 중국계 피해자가 약 44%에 달했고요. 이어서 한국계가 약 17%, 그 뒤를 필리핀계, 일본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언어적 괴롭힘이나 기피행위는 올해 들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지만 신체적 폭행이나 온라인상에서의 괴롭힘은 올해 더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공거리나 대중교통에서의 공격도 올해 더 늘어났고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도 작년과 비교해 조금 더 늘었다고 이번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에티오피아가 나일강 유역에 건설한 댐에서 물을 가두는 작업을 재개하자 주변국인 이집트와 수단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사상식 ABC, 오늘은 나일강 분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나일강에 있는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 저드의 운영을 두고 댐을 건설한 에티오피아가 나일강에 접한 이집트 그리고 수단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Some say the Blue Nile starts here in the Ethiopian highlands where many believe the waters have miraculous healing.
나일강은 길이가 6,600km에 달하며 동부 아프리카 지역을 남에서 북으로 가로지릅니다. 나일강은 백나일강과 청나일강으로 구성되며 두 지류가 수단 하르툼에서 만나 이집트를 통과해 지중해로 흘러갑니다. 특히 강 하류에 있는 이집트와 수단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있어서 나일강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가 청나일강에 지난 2011년부터 대형 댐을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자국 내 전력 수요 충족과 경제발전, 그리고 상류국으로서의 수자원 이용 권리를 내세워 저드를 만들었습니다. 반면 이집트는 댐 건설로 강물 유입량이 크게 줄면 자국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수단은 한때 저드 건설에 우호적이었지만 현재는 이집트와 입장을 같이 합니다.
Ethiopia, one of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sees these waters as a key to greater prosperity.
임제를 대고 세 나라는 지난 2015년에 원칙 선언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 협약에서 이집트와 수단은 에티오피아의 나일강 개발을 인정하는 대신 그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조처를 해달라고 에티오피아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에티오피아는 댐 건설과 운영에 있어 이집트 수단과의 긴밀한 협의, 댐에서 생산한 전력 수출 시 두 국가의 우선권 부여 등을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 협상에 진전이 없었고 담수 문제를 두고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This nearly 2km long Ethiopian dam was designed to generate 6,000 megawatts of electricity.
댐과 관련한 주요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최대 저수량 달성 속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최대 저수를 빨리 완료하려고 하지만 이집트는 저수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물 방류량에 이견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최소 310억 세제곱미터를 방류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이집트는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다음 댐 운영과 관련한 갈등 해결 과정을 두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수단은 관련 협약을 맺고 여기에 입각한 분쟁 해결을, 반면에 에티오피아는 당사국 간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쟁점 상황을 두고 협상에 진전이 없자 유엔과 미국 그리고 아프리카 연합 등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나일강 분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이번 주 유엔이 8년 만에 기후변화에 관한 최신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이 보고서에서 앞으로 20년 안에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유엔은 인류에 대한 적색경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박영수 기자입니다.
지구온난화란
지구온난화란 간단히 말해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 즉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구는 지표면의 열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이상기온, 기후변화가 일어납니다. 전문가들은 인류가 19세기 산업화 혁명 시대를 지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 이후에 지구의 평균 온도는 섭씨 1도 이상 올랐습니다. 지구의 온도와 기상 변화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한 1880년부터 1980년까지 이 100년 동안 지구의 온도는 10년마다 평균 0.07도씩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1981년부터 이 상승폭은 배 이상 증가해서 지난 40년 동안 지구의 온도는 10년마다 평균 0.18도씩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지구는 단 한 번도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세기, 즉 1901년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100년간 지구의 평균 온도는 섭씨 약 15도였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
지구가 이렇게 더워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과학자들은 자연적인 현상 외에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한 걸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태양광선의 하나인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 또는 반사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는 영어로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하는데요. 농작물을 재배할 때 인위적으로 적정 온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것처럼 온실가스도 생명체가 살기 적당하게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는 온실 효과가 있습니다. 만일 이런 온실가스가 없다면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없을 만큼 추운 행성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점점 과도하게 배출되면서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생기고 결국 가뭄, 홍수, 이상고온 등의 기후변화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온실가스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요. 이 가운데 이산화탄소와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6대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석탄이나 석유를 연료로 사용할 때 나오는 기체인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폭염이나 폭우 같은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생태계마저 파괴되면서 미래 인류의 삶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덥고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고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농작물이 자라나지 못하고 동물들이 죽어가면서 인류의 식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극지방이나 산간지대의 빙하가 녹게 됩니다.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북극곰이나 남극 펭귄 등 동물들의 서식지도 사라지지만 인간에게도 큰 피해를 초래합니다. 각종 환경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으로 섬들이 사라지고 해안지역이 유실되면서 인간도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닷물이 더워지면서 각종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생태계도 파괴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인간의 먹거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
국제사회가 지구온난화 현상에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건 1980년대 무렵입니다.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출범하는가 하면 1992년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인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UN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교토 의정서가 채택됐습니다. 이 교토 의정서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정으로 대체됐습니다.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골자는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로 제한하고 더 나아가서 섭씨 1.5도까지 넘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이 2019년 유엔의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통지하면서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사기라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각종 환경 규제가 미국의 경제와 일자리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온다고 주장했는데요.
We can no longer delay or do the bare minimum to address climate change.
하지만 그의 후임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첫날에 파리 기후변화 협정 재가입을 선언하면서 원상 복귀했습니다.
인류를 향한 적색 경고.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6차 평가 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에서 이대로 간다면 오는 2040년 이전, 즉 앞으로 20년 안에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는 인류를 향한 적색 경보라면서 각국이 진짜 행동에 나설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음하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실가스를 하루속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정부는 당초 파리협정 체결 당시보다 더 공격적인 목표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하면서 중국과 인도 등을 압박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입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성추문 논란 끝에 결국 사퇴를 선언한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입니다. 지난 몇 달간 성추문으로 사면 초과에 몰렸던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10일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Thank you for the honor of serving you. It has been the honor.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장래 민주당 대통령 후보감으로 거론되기도 했던 쿠오모 지사는 이제 정치적 몰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쿠오모 지사는 1957년 뉴욕의 정치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983년부터 1994년까지 뉴욕 주지사를 지낸 마리오 쿠오모 씨가 아버지인데요. 부자가 2대에 걸쳐서 뉴욕 주지사를 지낸 겁니다. 앤드루 쿠오모 지사의 첫 부인은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의 딸인 캐리 케네디 여사였습니다. 또 동생인 크리스 쿠오모 씨는 뉴스 전문 방송인 CNN의 유명 진행자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포드햄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뉴욕 올버니 법률 전문대학원을 나와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변호사라는 전문성을 살려서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사회단체에 헬프를 설립해서 이끌기도 했습니다. 2006년에는 본격적으로 정치인으로 나섰는데요. 민주당 후보로 뉴욕주 법무장관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4년 뒤인 2010년에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한 쿠오모 지사는 그 뒤 두 차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뉴욕주를 휩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선보여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요양원 내 사망자 수를 주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걸로 밝혀져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쿠오모 지사는 집계 자료 통보가 지연됐을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쿠오모 지사는 성추행 의혹도 계속 부인해왔는데요. 하지만 11명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뉴욕주 검찰의 조사 보고서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힐 겁니다. 일각에서는 탄핵을 통한 강제 퇴진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은 성추문 의혹으로 전격 사퇴를 발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조언을 할 때 사용하는 advice, suggest, recommend 같은 동사들의 일반적인 문장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to this sentence and decide if you think the sentence structure is correct.
문장을 듣고 이 문장 구조가 올바른지 판단해 보세요.
Our lawyers advised that we should not give interviews.
우리 변호사는 우리가 그 인터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권유했습니다.
So, what did you decide?
어떤 판단을 내리셨습니까?
The answer is the sentence is not correct.
대답은 이 문장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The verbs advise, suggest, and recommend already indicate that someone should do something.
Advise, suggest, recommend 이 단어들은 이미 누군가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So, use of the modal verb should after them makes their meaning redundant.
법조동사 should는 이미 뭐뭐 해야 한다는 충고, 조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dvise, suggest, recommend 뒤에 should를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되는 것입니다.
Now let's talk about sentence patterns these verbs have in common.
이제 이들 동사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to these examples and pay attention for the noun phrases that follow the verbs.
예문을 듣고 이들 동사 뒤에 명사구가 따르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My doctor advises 30 minutes of cardio per day.
내 의사는 하루에 30분씩 유산소 운동, 심장 강화 운동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advice 뒤에 30 minutes of cardio라는 명사구가 오고 있습니다. 다른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in town?
이 마을에 좋은 식당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문장에서는 recommend 뒤에 a good restaurant이라는 명사구가 뒤따르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동명사도 이런 좋은 동사들의 뒤에 올 수 있습니다. 다음 예문들을 듣고 각 동사 뒤에 동명사가 따라오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We recommend visiting the museums on weekdays.
우리는 주중에 박물관을 방문하라고 권유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recommend 뒤에 동명사 visiting이 사용됐습니다.
Advise, recommend, suggest.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이 시간에는 조언을 할 때 사용하는 advice, suggest, recommend가 사용된 일반적인 문장 유형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